사모님,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은 프레드릭 왓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란 지구 위에 약해 보이는 눈을 수건으로 싸매고요.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녀가 몸은 피를 흘리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상처와 멍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프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모든 하프에 있는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선만 남아있는 그 선을 가지고 있고요. 뒤를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주 희미한 별이 하나가 뒤에서 보일락말락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줄 남은 활프를 연주하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요, 남북전쟁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서 긴 세월, 거의 20년 가까이 옥고를 치룰 때도 그의 방에 붙여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시면요, 긴장감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아니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임을 믿는 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바라는 태도,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태도,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로 빌리는 위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서 둥지를 트는 것을 오늘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본문만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릴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그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아니면 여건 때문에 길가나 돌밭 또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제대로 싹이 나지 않아서 굳게 닫혀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에 있는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처럼 정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요, 나중에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가 힘들면 수확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몇이나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엄청나게 작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겨자씨를 보시면 여러분 그 후추 뿌릴 때 보면 이만하게 나오죠. 고만합니다. 실제로 씨앗 사이즈가 그래요. 어떨 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농부가 나가서 한 움큼의 겨자씨를 심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심었어요. 딱 하나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굉장히 놀라운 생명력으로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겨자씨는 싹이 트면 짧은 시간에 많이 자라서 적어도 키가 2m에서 크게는 5m까지 자라기도 한다 그럽니다. 또 자라면서 양 사방으로 가지를 이렇게 뻗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와 비유, 가라지의 비유에 그 이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31절과 32절에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32절에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분명히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돕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런 존재에 여러분 지나지 않았어요. 또한 사역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완전 시골 변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대부분이 배운 것이 많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고요. 가진 것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눈에는 진짜 웃기는 사람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이렇게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지는 것이 천국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정말 작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볼품없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또한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한 소년이 그 인도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인도 선교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금통을 깨요. 그래가지고 단 2센트를 예전이니까 2센트가 좀 그래도 좀 돈이 됐는 모양이에요. 2센트를 가지고 그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쪽지를 씁니다. 이 돈으로 그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해서 인도로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쪽지를 써서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2센트로는 성경책을 못 사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보태서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인도에 성경책을 한 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릅니다. 이 교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와 불교가 대부분인 그 인도에서 유독 목사님이 방문한 한 마을에는 전부 다 기독교를 믿는 그런 한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만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한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소년이 보내라는 것이라며 성경을 건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을에 복음이 퍼졌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그 당시 받았던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20여 년 전에 그 어린 소년이 헌금한 돈으로 산 그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맨 뒤편 표지에는 인도를 향한 소년의 마음과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어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작은 믿음이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교회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시원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성교니 아니면 뭐 정말 구제니 아니면 전도니 정말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정말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적은 물질, 겨자씨 같은 작은 시간, 겨자씨 같은 작은 마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심히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시면요, 겨자씨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확대돼서 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없애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에.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 가지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가지가 뻗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한국에까지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창대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이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매년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슈박스 안에다가 그 아이들의 그 연필이나 뭐 장난감이나 생필품 같은 걸 넣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어디 살고 이런 얘기를 쭉 해서 보내요. 복음의 메시지까지 적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것이 어디에 보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는 지역을 보면 정말 어떤 곳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못한 곳에 그것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서 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에 그 슈박스라는 선물 세트가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놓은 편지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적혀져 있는 그 복음의 한 구절이라도 어떤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1866년입니다. 26살에 한 젊은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그 사람은 조선 병사에 의해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했죠. 조선 땅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여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제대로 전도 한번 못했어요. 그냥 그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그냥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헬머너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순교를 겨자씨 하나로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 몇 권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조선에서 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평양에 있는 자기의 친척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괜찮았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뜯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방안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집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대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의 이름은 박충권이라는 병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성경책을 조금 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그 자신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그 복음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레이놀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도와서 성경 번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내려서요 복음 한마디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도 탈출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중국말로 번역된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던지고 자기는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가 겨자씨가 되어서요. 조선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한국은요. 5만 개의 교회가 있는 교회이고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작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붙들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능력과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32절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그 여자씨가 자란 나무에는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뭐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 나무로 인해서 새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지금도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는 것이 함께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한동안 평안하게 잘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실제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나 선주나 그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육지를 만나게 되어서 모두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축복이 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터스라는 제목 그 책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거예요.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한 신비한 그 노인이 밤중에 이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만 받고 베풀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베풀지 못하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어거스터스라는 이 사람의 주위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홀로 정말 혼자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이가 든 그에게 그 신비한 노인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어거스터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터스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사람에게 저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터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다음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베풀어주고요.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대속의 죽음은요, 겨자씨 하나리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정말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외에는요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죽음이, 이 대속의 죽음이 전 세계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참됨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배교,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시온에서 통치하고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정말 작고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미미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삶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를 보시고 그 가지에서 둥지를 틀고 안식하는 새들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겨자씨만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겨자씨만한 교회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모습은 비록 지금 작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씨앗, 그 씨앗이 한 알만 심겨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 한 알이라도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심는, 거기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리 작고 미비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열매로 여러분 맺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삶을 주님께 심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가정과 사업체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심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